요한계시록 23번 메시지. 일곱째 인이 열린 후에 하늘의 광경과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 처음 네 번의 나팔.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일곱째 인의 개봉과 일곱째 인의 개봉 후에 하늘의 광경과 처음 네 번의 나팔의 울려 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 대환난전에 시작될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책의 예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5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제정하신 신약입니다. 이 신약은 두루마리의 내용들인 일곱 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경륜의 두루마리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처음 네 인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며 다섯째와 여섯째의 인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일곱째 인은 여섯째 인 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나팔로 구성된 일곱째 인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일곱 대접은 일곱째 나팔의 일부분입니다.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은 모두 영원에 이르기까지 치닫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안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곱 나팔이 일곱 인 뒤에 나오며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에 후속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념은 천연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어떤 신뢰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주께 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보여주소서. 1933년 이후로 나는 네 형제님의 계시록 연구에 의해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나의 사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천연적인 관념 때문에 나는 일곱 나팔은 일곱인의 연속이며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의 뒤를 이어 나온다고 믿었었습니다. 이런 관념은 항상 나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나는 빛이 올 때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과 동등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 나팔들은 일곱째 인입니다. 처음 네 인의 내용은 네필의 말이며 다섯째 인의 내용은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며 여섯째 인의 내용은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및 땅의 거민들에 대한 경고이며 일곱째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입니다. 처음 네 인과 같이 처음 네 번의 나팔은 아직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은 아니며 하나의 조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 나팔은 애굽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나무와 모든 풀들이 있는 땅에 대한 심판으로 구성되고 둘째 나팔은 생물들과 배들이 있는 바다에 대한 심판으로 구성되며 셋째 나팔은 강들과 물샘들에 대한 심판으로 구성되고 넷째 나팔은 애굽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을 어둡게 하는 심판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네 나팔의 심판으로 땅과 바다와 강들과 천체군의 3분의 1이 해를 입게 되고 그러므로써 그것들이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 알맞지 않게 됩니다. 일곱 나팔 이전인 여섯째 인 때에 이미 땅과 천체군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입히는 해 정도는 처음 네 나팔의 해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협력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며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는 2억의 기마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보다 격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며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는 많은 이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일곱 대접을 포함하는 세 번째 재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 땅을 파괴하는 자들의 멸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일곱 대접을 통해서 땅과 바다와 강들과 태양에 대한 더 격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땅과 하늘에 대한 가장 가혹한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연속적인 것이라는 관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의 내용이며 일곱 대접은 일곱째 나팔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록을 쓰실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그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그 책을 구성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누가 과거 20세기 동안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네필의 말과 같은 표적과 상징들을 가진 책을 쓸 지혜를 갖고 있겠습니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 책을 쓰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배열을 볼 수 있는 빛을 갖고 있지 않다면 비록 우리가 계시록을 반복해서 읽는다 해도 여전히 혼돈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개봉한 후에 하늘의 광경 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다섯째 인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곱 나팔이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열리지만 반면에 나팔들은 공개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함.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니. 이 고요함은 엄숙함을 가리킵니다. 일곱째 인이 열릴 때 온 하늘이 고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곧 바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인이 열리기 전의 기간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교회들을 산출하는 복음 전파라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땅 위에 죄악된 상황을 참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인이 열림과 더불어 용납 시대는 종결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상의 거역적이고도 죄악된 상황에 개입하시려고 오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매우 엄숙하기 때문에 하늘이 고요해지는데 이는 무언가 심각한 것이 곧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 다른 한 천사로서 이 엄숙한 광경 한가운데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들 한가운데서 거닐고 계시는 분으로 계시되었을 때 그분은 인자로 계시되었으며 그분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자격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천사이십니다.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십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다른 한 천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분이 통상적이거나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천사임을 가리킵니다. 메시지 21에서 지적했듯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신 분으로서 주의 천사라고 불리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주의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한 천사이십니다. 즉 그분은 독특하고 특별한 천사이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 3절은 또 다른 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 제단은 번제단을 언급하고 보좌 앞에 금제단은 분향단을 언급합니다. 금향로는 다른 한 천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에 첨가되는 그분의 모든 공로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일곱째 인이 열릴 때에도 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인이 열린 후 이러한 하늘의 광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다른 한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자신의 향을 그것들에 첨가하십니다. 4절은 향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향연기란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태워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첨가된 향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효능 있게 되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땅에 불을 던져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함. 5절은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득 감아다가 땅에 던지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기진이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특히 6장 9절부터 11절에 언급된 다섯째 인에서의 기도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언급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암시합니다. 이 장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땅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뒤이어 나오는 일곱 나팔로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으로서 나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향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비록 여섯째 인이 열리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준비가 되었다 해도 그리스도가 향이신 그분 자신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때에라도 성도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도로 그분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본다면 어떠한 때에 지상에서 성도들이 상황을 다루시고 또 그분 자신을 옹호하시기 위해 오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이 세대 끝의 사람들은 너무 거역적이어서 심지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온 우주에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참고 계시는 동안 신실한 어떤 성도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대주제이시여, 언제까지 이것을 참으시겠나이까? 당신은 이러한 거역을 영원히 참으시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옹호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시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온 땅이 당신께서 주이심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눌림을 받을 때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날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러한 눌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위에 압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할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는데 이는 우리 영이 더 이상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옹호하시고 또 모든 거역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는 향이신 그분 자신을 첨가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녕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므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이 거역적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인이 열릴 때 발생할 것인데 그때에 다른 한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향과 연합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실 것이며 또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 될 것입니다. 6절은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한 것은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후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수행되려며 성도들의 기도가 요구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짐은 일곱 나팔을 가져옵니다. 첫째 나팔, 땅에 대한 심판. 7절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매 땅의 그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그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그 3분의 1의 해를 입힐 것입니다. 이 구절이 3분의 1이라 하지 않고 그 3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땅의 어떤 부분, 곧 그 3분의 1이 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온 땅에 죄악이 있지만 땅의 어떤 부분들은 더 유별나게 지옥 같고 극악무도하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사악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땅의 그 3분의 1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죄악이 있지만 땅의 다른 곳들과는 달리 극악무도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극히 죄악이 가득한 지역들의 땅이 바로 그 3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완전히 해를 입게 되는 지역, 곧 그 3분의 1이 될 정도로 사악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따르면 그 3분의 1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거역적인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경고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둘째 나팔, 바다에 대한 심판. 8절과 9절에는 둘째 나팔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 중 그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중 그 3분의 1이 죽고 배들 중 그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둘째 나팔이 바다 중 그 3분의 1에 해를 입힐 것임을 봅니다. 몇몇 강대국들은 그들의 해역을 넓히려고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에서 땅에 대한 심판과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은 바다의 그 3분의 1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9절은 배들 중 그 3분의 1이 파멸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에 의해 더럽혀진 바다의 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해를 입게 됩니다. 셋째 나팔, 강들과 여러 물샘에 대한 심판. 10절과 11절은 셋째 나팔을 묘사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 중 그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 중 그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또다시 우리는 강들과 물샘들 중 그 3분의 1이 해를 입게 될 것임을 봅니다. 물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분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을 마시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쑥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여 너희들의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쓰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들과 물샘들의 그 3분의 1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나팔, 천체군에 대한 심판. 12절에서 우리는 천체군에 대한 심판인 넷째 나팔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세게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에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땅과 바다와 강들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은 천체군의 3분의 1을 세게 강타하여 해와 달과 별들 중 3분의 1의 해를 입히실 것입니다. 해를 당하는 태양의 그 부분은 악한 나라들의 비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심으로 그 부분이 어둡게 될 것입니다.